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그 사역했던 그 교회에 어느 신실하신 집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이야기에 그 대화의 요점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실제적인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그 괴리, 그 신앙의 딜레마에 관한 고민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우리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 고백과는 다르게 초라하고 실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 그런 이율배반적이고 도저히 꿰어 맞추려고 해도 꿰어 맞출 수 없는 그런 괴리에서 오는 어떤 신앙의 갈등, 그것을 항상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깊은 곳에서는 품고 그냥 묻어버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마친 후에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갈등, 우리가 하는 이 갈등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선포와 또 한편에서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점은 무엇에 있는가 하면 그 괴리 이전에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약속된 것과 그 약속과는 거리감은 우리의 현실 사이의 모습, 이 둘 사이에 당연히 느껴야 되는 어떠한 갈등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갈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얼버무림에 사는 것이요, 상황과 현실과 타협해 가며 그렇게 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갈등, 우리는 그 갈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부딪혀야만 하며 그 싸움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그러한 갈등 속에 고민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그 집사님을 향하여 발견했던 것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아름다움이 저분 속에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낙담과 두려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오해, 전제에 대한 어떤 오해가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출발점은 내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새서의 오해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 고백의 출발 지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있는 어떤 지점, 내 신앙은 거기에서 내 속에 어떤 지점이 도달했을 때 나는 거기에서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곳에서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출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함양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수많은 방법들, 그것이 소개되고 출판되고 세미나가 열리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기꺼이 자신의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출발을 나로부터 출발된 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기어코 몰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드디어 끝을 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장면이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에 보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9절에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시죠. 우리는 왜 그가 여기서 이런 명령을 그것도 반복해서 받고 있는지를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흔히 단정을 짓지요. 적어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는 강하라든지 담대하라든지 그런 위로가 필요치 않은, 그 속에 강함, 담대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우리는 흔히 쉽게 여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하지요. 그래서 위인전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날 밤에 달의 빛깔이 달랐어도 달랐어야 되는 것이지요. 뭔가 특별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지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과 행하는 그 모든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훌륭한 야전군 사령관으로 그 전투와 그 험난한 일들을 다 겪어냅니다. 훌륭히 그 임무를 수행해내지요. 그리고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과도 같은 담대한 선포를 하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찌하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혼란에 빠진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심하게끔 그는 평생에 강하고 담대한 약속의 땅을 성취했던, 이 세상을 정복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면 그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뭔가 달랐을 것이라는 전제를 자연스럽게 가지지요. 그가 스스로 분발할 요소와 그가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선천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는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수아라면 그는 선천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장군이 될 만한 뭔가 남다른 요소가 그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신명기 우리 바로 전장의 34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어지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과 같은 이 말씀을 예측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종종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가죠. 40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올라가는 사실을 알지만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언제 내려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간을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종종 올라가고 느닷없이 내려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죠.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지막 목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마치고 그는 모압 땅에서 그곳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올라가실 때에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구나. 그렇게 일상적으로 올라가는 산에 오르는 그 사건으로밖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모세가 그곳에서 장사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조금 전에 읽었던 34장 7절 이하에 보면 그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건강의 상태는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도 쇠하지 않았다. 매우 강건했죠. 그가 여전히 강건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출애굽을 시키고 인도했던 이 거대한 영적인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우리들을 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앞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는 여호수아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란간 날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서 우리는 한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이렇게 됐죠. 이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부사 아타라는 단어는 지금, 이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더 나아가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뜻이 뜻으로 의미가 발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이런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 그러므로 드디어 이런 뜻이 있죠. 모세가 이제 죽었다. 이제 너는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 속에 마치 하나님의 모세의 죽음을 기다린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얻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할 수 없이 너라도 일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모세를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읽게 되죠.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선택은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니라 부관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전에 그는 모세라는 거대한 울타리 속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적인 거목이었습니다. 그는 400여 년간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을 그곳에서부터 끌어내었습니다. 절대 권력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 가지 재앙을 그 땅에 퍼부으면서 타협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수행했던 어마어마한 거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담대히 외치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해라. 그리고 그 물을 가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인 틀, 규범, 조직 그것들을 다 만들어냈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 얼마나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완악한 백성인지를 사건 하나마다 다 곁에서 지켜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목이 고든 백성이라. 하나님도 그 백성을 향해서 지긋지긋하게 고개를 흔들었던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고 풀 한 포기 물 하나 나지 않는 그 광야를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모세만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울타리였고 거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임무를 받자 여호수아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임무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지점에서부터 출발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물어보고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세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모세가 그 울타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지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고백하는 대로 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싸워온 것의 결과인 것 같아서 우리의 싸움은 그 이후의 싸움은 어디로 갈까요? 더욱더 나를 세우는 것으로, 더욱더 나 자신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발전합니다. 어찌 자기 자신을 증진시키는 것이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 자기 증진, 더 나아가서 자기 확신은 쉬 무너지는 모래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울타리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나다. 또한 너의 울타리는 내 속에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연인의 어떠한 가능성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렇게 고백하시오. 우리가 빛이 나는 것은,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특별한 것,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진 어떠한 좌절,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너는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하라 라는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새롭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강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강함을 이끌어내어 내가 강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강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우리가 강하자고 결정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이, 그 열정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강함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진 어떤 필요성, 우리가 가진 어떤 절실함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얼마나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정말 정말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야 돼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소원에 불과하지요. 자기의 소원을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질 줄을 정말 강하게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니까. 말이 되지 않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렇게 나의 열정이나 나의 바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소원합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여호수아라는 존재는 질그릇이요, 하나님께서 그 강함, 그 담대함이 이제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와 그 조건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었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곳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지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곳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맨발이 되는 것이요. 맨발바닥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사건이 뭐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발바닥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얻어냈다기보다 발바닥으로 얻어냈다는 뜻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표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장면에서도 나오지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모세에게도 합니다.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사람,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노예밖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백성 구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너의 모든 네가 가지고 있던 그 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말고 또한 그것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을 실망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지요. 너는 내 종이다. 그러지요. 그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포함된 의미입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자체, 그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휘권을 쥔 통치자 앞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의 자리로 옮겨왔다라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합니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표현이지요. 사람들은 신을 신고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 신을 신고 다니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경험을 얻고 지식을 얻고 알물 얻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도 잘하고 나의 판단도 잘하고 나의 모든 것이 잘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사업이나 아니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쌓아왔던 지식, 나의 어떤 경험들, 거기에 의존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발바닥이 된다는 것은, 발바닥으로 내가 그 땅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결코 다른 존재에게 내어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세를 거두어 가시며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속에 있는 모세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은 포기케 하십니다. 예수 전도단을 설립했던 로렌스 커닝햄이 그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의 아내와 겪었던 그 죽음 직전의 사고를 고백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초교파적인 선교단체 설립에 대한 결정으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고 돌아오는 그 모임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그는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차에서 튕겨져 나갔고 이미 그녀의 머리 뒤쪽으로는 깊이 패인 상처가 눈에 들어왔으며 호흡은 이미 멎어 있었고 눈은 동공이 확장된 채로 고정되어 있었다. 고모님의 동업제의와 확실한 장래가 보장되는 교단의 목사직을 포기했을 때 나는 아주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게다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도 죽고 말았다. 모든 게 사라졌다. 갑자기 세차게 불어닥친 모래바람에 얼굴이 따끔거렸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내 이름을 크게 부르는 한 음성이 있었다. 로렌. 그것은 이전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내 주님. 감정이 복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내가 대답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하나님이 물으셨다. 왜 이렇게 물으시지? 이제 내겐 더 이상 남아있는 것도 없고 오직 당신뿐인데.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청명한 사막의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곤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내 마음에 각인되듯 절실하게 깨달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야 내 삶에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이전에 내가 안전하던 그 울타리,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한 미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기를 회피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상황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지금 우리를 향하여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자신의 참된 나를 바르게 아는 그 자리,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리가 되고 그때에야 비로소 가나안을 정복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 이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낙담하고 불안하고 원망하던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벌떡 일어서게 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신발을 벗고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역경을 만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삶에 맡겨진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실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모세를 찾고 찾고자 했던 그 노력들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그러한 헛된 노력들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신실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를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